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뭘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역시 이게 가장 맨 앞자리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연두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죠. 올 한 해 국정을 어떻게 펴나갈 건지 이걸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진다고 하는데 언론들은 국정보다도 쇄신에 오히려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뭐 지금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래서 인적 쇄신, 국정 쇄신으로 이어질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쇄신의 칼을 꺼내들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무튼 몇 시간 후면 뚜껑이 열리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역시 뉴스 브리핑입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내는 초유의 항명 사태를 벌여서 여권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잠도 안 자면서 일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요새 대통령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핵심 친박 의원은 올 상반기가 박근혜 정부의 개혁을 밀어붙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늦어도 설 전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인적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요구 받아들일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이 어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신당 창당 준비 모임인 국민모임에 합류하기 위해서인데요. 정 고문이 합류할 국민모임은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인사들이 주도하는 모임으로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영화감독 정지영 씨, 명진 스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 고문의 탈당 선언 그리고 이에 대한 새정치연합 한정의 대변인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제가 실현코자 했던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제1야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새누리당 따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1야당의 국민의 기대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상임고문께서 우리 당을 떠나신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은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자숙기간이었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일부 의원들이 출마를 요구했었다. 현역 의원 50명 정도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직전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출마했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지고 대표에서 물러났으니 출마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하게 됐는데요. 이 불통의 정치로 모든 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문고리 권력이 문제이지만 실제로 문을 열어놓으면 문고리가 힘을 못 쓴다. 문을 닫아놓으니까 힘을 쓰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김영란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김영란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성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성민 위원장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성민 위원장의 의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상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상정 심의를 할 수 없는 그 물리적 상황이에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이자마자 곧바로 법사위 오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할 수 없고 저희들 의원들이 심의도 준비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원안이 변형이 됐거든요. 그 이해충돌 부분이 빠졌고 그러면서 대상과 범위는 또 대폭 확대돼서 원칙과 기준이 합리적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없고 문제가 없게끔 다듬어서 조속히 통과시킬 겁니다. 2월달에.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난 작은 불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규제 완화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각종 안전규제를 풀어준 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 아파트는 건물 높이의 0.8배에서 1배가량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지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간격이 50cm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풀어줬고요. 주차장 면적도 한 세대당 한 대 기준에서 0.4 내지 0.6대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아파트의 경우 이 대분그린 아파트와 드림타운 아파트의 간격은 1.6m에 불과했고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들이 주변 도로를 메우는 바람에 소방차 진입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불신 검문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시민의 신원이나 차량을 조회한 건수가 이 지난해 2,820만 건으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1,563만 건의 두 배 가깝게 늘었습니다. 특히 신원조회의 경우 2012년 323만 건에서 지난해 1,180만 건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자, 그럼 그만큼 성과를 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지명수배된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비율을 보면 2012년에는 2.4%였는데 지난해에는 0.75%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 집회가 이제 많이 열렸는데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코어비트라는 정보기술 업체가 2010년에 150억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서 이 상장 폐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에 주식 투자자 69명이 전 현직 이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면서도 사외 이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분식 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조항을 근거로 사외이사 윤모 씨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맞다고 봐야겠죠. 사외이사에게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둬버리면 면책을 자꾸 인정해주면 사외이사가 받아가는 돈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채용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견습직원이나 알바생 등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업체 그리고 논란이 불거진 위메프 등을 상대로 광역단이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SNS상에서는 위메프 회원 탈퇴 및 불매운동 조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한 네티즌의 의견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취업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단지 뭐 2주 일하고 싶어가지고 이 회사를 들어가는 건 사실 뭐 아니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고가 되는 상황이 기업들의 갑질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화가 나서 이번에 이제 불매운동에 참여하게 돼서 탈퇴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어떻게 이런 것에 대응을 해야 될지 뭐 대화를 나누고.
최모 전 경희대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횡포를 부리다가 파면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 전 교수는 2012년 11월에 대학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창녀 같은 X야. 술집에 나가는 X가 넌 F니까 수강신청 취소해 어디서 호스티스가 기어들어와가지고 등등의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자신이 보낸 이메일이 수신 거부됐다는 이유로 애초 A플러스 학점을 준 학생들의 학점을 F학점으로 바꾸기로 해버렸습니다. 이에 학교가 진상조사에 들어가자 최정 교수는 2013년 5월 사직서를 냈는데요. 학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최정 교수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최전 교수가 이에 불복해 파면 무효 소송을 냈는데 서울 북부지법 민사 13부는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죠. 상식적인 판결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동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김종배 선생님의 깊이 있는 시사 분석이 좋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사통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시사통 홈페이지에 가셔서 후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이 어제 탈당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천명한 국민모임 합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철새의 날갯짓 정도로 폄하하는 모양이던데 글쎄요, 그렇게 단순하고 박정하게 평할 사안은 아닌 듯합니다. 이 정동영 고문은 지난 수년간 노동과 민생 현장 등을 돌면서 자신의 정치적 좌표를 새로 설정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진보를 외쳐왔죠. 그의 이번 선택은 이런 도정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 정치적 계산이 아예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오로지 그것 하나로만 그의 선택을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고 의도적인 폄하인 듯합니다. 수년 동안 보여온 그의 정치 행로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읽을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요. 그의 선택에 담긴 진정성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 내놓을 성과가 문제입니다. 그가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꾸릴 새 진보정당이 유의미한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얼핏 보아선 그래 보입니다. 이 객관적 환경이 무르익은 듯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상당한 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창당되지도 않은 새 진보정당 지지율이 18%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반증합니다. 이 수치를 새정치연합에 대한 염증의 농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진보정당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됐고 다른 진보정당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 진보정당 앞에 약간의 틈새가 벌어진 정도가 아니라 커다란 통로가 열려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새 진보정당 앞에는 장밋빛 주변 환경과는 질이 전혀 다른 역설적 상황이 가로놓여 있기도 합니다. 진보정당은 지금의 새정치연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안정당, 대체정당을 자임해왔지만 국민은 단 한 번도 진보정당을 대체정당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완정당으로 바라봤죠. 그 예가 바로 총선 성적표입니다. 진보정당이 정치적 성과를 낸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2004년 17대 총선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이었습니다. 각각 10석과 13석의 의석을 얻었죠. 그런데 이 두 번의 약진 사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지금의 새정치연합도 그때 크게 약진했다는 점입니다. 17대 총선은 열린우리당의 승리는 기정사실이고 과반수를 넘기느냐가 관심사였던 선거였습니다. 19대 총선은 민주통합당이 결코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로 간주됐던 선거였고요. 반면에 새정치연합이 쫄딱 망했던 18대 총선에선 진보정당도 함께 망했습니다. 진보정당을 새정치연합의 대체정당으로 국민들이 바라봤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했던 18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봤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반 몰락이었습니다. 국민은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을 한두름으로 바라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가계 수입이 늘어서 월 지출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때 저금을 하는 것처럼 이 진보정당에 표를 줍니다. 새누리당에 맞서서 승리가 눈앞에 왔을 때 정치적 적금을 드는 차원으로 진보정당에 한 표를 선사하는 것이죠. 이게 그간의 선거에서 보여온 국민의 표심이요 시각입니다. 이 점을 환기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감이 최고 수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인데 이것이 곧 새 진보정당의 앞날을 밝히는 보증수표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점을 하나 더 짚겠습니다. 이 17대와 19대 총선 때는 진보정당이 단일대우를 형성해서 선거에 임한 반면 18대 총선 같은 경우는 분당 사태 뒤끝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과의 관계라는 요인을 제외하고도 주체적 요인이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자, 그럼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새 진보정당이 만들어지면 정의당을 비롯한 기존 정당이 새 진보정당에 합류할까요? 또 통합진보당 인사들도 마음 비우고 단일한 새 진보정당 건설에 헌신할까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정동영 고문은 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야당성이 사라진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런 지적에 동의하는 국민이 적잖겠지만 이런 사실이 새 진보정당의 성공을 담보하는 보증수표로 곧장 읽힐 그럴 사안은 아니라는 점 이것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독털이었습니다.
조영근입니다. 저와 함께 담론통을 진행하셨던 이건범 작가께서 마침내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부터 파격인데요.
파산. 그러나 신용은 은행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소통과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을 키우던 청년 이건범, 승승장구하던 그가 왜 끝물을 추락 앞에 서야 했는가. 성공과 이윤만이 최고라는 이 시대에 파산한 벤처기업가의 냉철한 반성에서 책임지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다. 파산 도서출판 피어나.
그런데 파산자였던 이 양반은 어떻게 작가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궁금하네요.
슈퍼 홍삼페이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성 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아, 놀랍네요 정말.
아, 정성농장 홍삼액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네, 청와대의 김영한 민정수석, 뭐 이제는 전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사표를 내서 청와대가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직 처리가 되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금요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거부를 하고 항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표를 냈고 면직 처리가 된 건데요. 이 사표 수리로 청와대는 이 사태가 일단락되기를 뭐 희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진이 상당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박 의원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이게 그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항명을 했다.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데, 그래서 네. 일단 궁금해 하는 게 도대체 왜 이랬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보다는 네. 뭐 구중공거래 얘기니까 뭐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네. 네.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한데요.
예, 예.
일단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반응, 표정을 볼 때
네.
매우 녹이 띈 그런 얼굴이었고
네.
엄중한 문책을 하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예.
그리고 사표를 내면 네. 해임을 건의하겠다.
네.
이런 표현으로 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일단 저항, 항명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예.
아, 제가 추론컨대 아마 김영하 민정수석은 7인회 의혹 있지 않습니까?
예예.
문건의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고 청와대의 민정팀이 만들어낸 예. 그러나 검찰에 의해서 부정된 네네. 그런 7인회는 없다고 부정이 됐는데
네.
그 형식적으로는 그 7인회 의혹을 만들어낸 주체거든요.
예예.
뭐 내용적으로는 과연 김영하 민정수석인지 아니면 그 밑에
우병우 민정비서관
우병우 비서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예.
그 점, 그리고, 한경희에 대한 회유 의혹.
네.
이런 것들을 국회에 나오게 되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면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네.
또 자기가 한 일이면 왜 없는 그 실체를 굳이 만들어가면서까지 그 작성과 유출의 진원지로 만들어내려고 했느냐 하는 네. 그 질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거,
네.
그것을 결국은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항명의 오명을 쓰면서
네.
사표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비슷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보도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보죠.
네네.
먼저 이 김영한 전 수석이 그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5일에
네네.
이미 민정수석직 사의를 표명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7인회 관련인데요. 이 7인회라고 하는 게 이제 민정비서관실 주도로 특별감찰 끝에 내놓은 게 이 7인회가 문건 그 유출에 관여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이것이 부정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이미 표명을 한 상태에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한 이거, 언론사의 보도죠.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보도는.
글쎄, 뭐, 그거, 뭐, 한 언론사의 보도고 다른 언론들이 그 확인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네.
예,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 7인회 의혹이 검찰에 의해서 부정당한.
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을 사실상,
핸들링하는. 뭐, 예.
핸들링하고 지휘하죠.
예, 예, 예.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부정을 당했으니까
네.
민정수석실의 권위와
네.
최신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죠.
예.
그거 자체로 사실은 문책을 당해야 될 상황은 맞습니다.
아,
그런데
예.
과연 김영하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7인의 감찰을 한 거냐.
음흠.
그 점은 여전히 그 의문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대목에 대해서 김영하 민정수석의 성격상
네.
마음에 안 드는 기자하고 맥주병으로 뭐 머리를 그냥 갈길 정도의 성격이니까
예.
나오게 되면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그 부담 때문에 저는 사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그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을 해왔다. 김영한 수석이 있었지만 사실 제껴놓았고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우병우 민정비서관하고 사실은 뭐 직통으로 이야기를 네. 주고받고 지시를 하고 또 직보를 받으면서 김영한 전 수석은 소외되어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항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어떤 또 보도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점 상당히 뭐 신뢰할 만한 좀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병우 비서관의 민정비서관의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상당 기간 동안 돌고 있고 지금도 돌고
예,
있는데요.
예, 예.
뭐 그 보도는 저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기춘 비서실장의 성격상 뭐 충분히 그런 그 한겨레 보도가
네.
처럼
네.
직접 적어도 민정라인과 검찰 부분은 직접 챙겼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
김영하 민정수석은 두 가지라는 측면이죠. 하나는 자신이 국회에 나가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담.
그렇죠.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자신의 최신이 사실상 구겨져 있는
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복합적이지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후자의 보도가 맞다면 김영한 전 수석 입장에서는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다 버려놨는데 국회 나가서 내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네. 이제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뭐.
근데 그런 감정보다는. 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는 김영한 민정수석이 이 그러한 감정보다는.
네.
본인이 나와서, 추궁을 당할 때. 네.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네.
그래서 차라리 이 자신의 입을 스스로 담금으로써, 다듬으로써,
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었느냐, 네. 누군가를.
예.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집단일 수도 있고,
예.
어떤 그것이 비밀일 수도 있고,
예.
뭐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다고 지금 의원님께서 그 추론을 하셨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7인의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한병희 회유보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예.
이 조홍천 박관선으로 이어지는 이 정윤의 문건과 같은 이 중요한 문건들,
네.
이 문건의 작성과 유출이 단순히 조홍천 비서관이 했다라고 하는 그
네.
동기하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걸 믿어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네.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이게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굳이
네.
굳이 그 3인방 실세들과 척을 져가면서
네, 네, 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 청와대 누구 봐도 청와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정윤혜 씨의 버금가는 어떤 실체, 권력의 네. 실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고
예.
그것은 이제 그래서 7인 내에 박지만 씨로 그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박지만 씨 측근 전모 씨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예, 예.
만약에 그런데 7인의 실체가 지금 검찰에 의해서 부정당했거든요.
네네.
그럼 무리하게 이 7인의를 만들어낸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 가지 의도와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
거기에 사실 이 유출과 문건 파동에. 음흠. 저는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로 좀 넘어가서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청와대에 계셨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는 그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뭐 이게 친목 모임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감정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극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뭔가 시스템이나 질서가 뭔가 좀 무너져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려다가.
네네.
지금 온통 지금 이제 전 언론과 야당이 이제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지금 한 달 반 이상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데요.
네네.
국정농단의 반대쪽에 있는 국정붕괴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런데, 예. 그래서 국정농단의 실체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청와대의 어떤 국정 붕괴의 한 단면이
네.
드러나 있다. 이것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예예.
예, 굳이 이러한 무리한
네.
혁명파동까지 일어난 이유는
네.
다시 뒤집어놓고 보면
예.
뒤집어놓고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어오는 그러니까 문건의 작성과 유출의 전 과정 1년 동안 있었던 전 과정, 또 세계일보 11월 28일자 보도 이후에 검찰 수사의 전 과정들이
네.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무리하다,
예.
비상식적이고요.
예.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혁명파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설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거의 왕실장으로서 청와대로 완전히 틀어지고 가고 있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견해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여쭤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런 거라면 이런 항명사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예.
운영위원회 제 질의할 수 있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저는 일정 시점까지는 적어도 청와대의 상당 부분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네.
어느 시점 이후로는
예.
그 장악력은 급속히 훼손됐고요.
네네.
그 동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예.
그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밝히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태는 적어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장악력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적어도 외형상으로라도 야당이나 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장악력이 훼손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말 그대로 뭐 쇼라도 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그렇지 않고 이것이 가감 없이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이 사태는 그래서 매우 위중하고 매우 복잡하고
예.
여러 가지 함수들과 어떤 어떤 세력 간의 어떤 뭐 모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청와대는 완전 그 결과 진실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지금 성립이 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서도 그 점을 환기를 시킨 바가 있는데 지금 세 명의 인사수석이 전부 다 별로 좋지 않은 그냥 민정수석이요.
네.
세 명의 민정수석이 별로 다 좋지 않게 끝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곽상도
홍경식,
그다음에 이번에 김영환까지. 네. 왜 민정수석 자리에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요? 혹시 여기에는 어떤 하나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서열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말 그대로 보위 부서입니다. 보위 부서.
그렇죠. 예, 예, 예.
예. 실세가 그 자리에 있든 아니든.
네.
예를 들어서 뭐 참여정부 때 문재인 수석처럼 실세 수석이 있었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 민정수석은 실세로 뭐 가신이나 측근을 보임하지 않고요.
예.
전문가를 보임을 합니다.
아, 예.
그러나 실세와 관계없이 민정수석의 자리는 굉장히 지존의 자리거든요.
예.
상당히 어려운 자리고 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 왜냐하면 대통령의 보위 부서이기 때문에.
예예.
그런데 집권 2년 동안에 세 명의 민정수석들이 날아가고 날아가게 된 동기도 다 일종의 문책성 혹은 뭐 이렇게 항명성
예.
해가지고 뭐 그 지금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은 권력의 불안정을
네.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어쩌면은 이 민정수석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존을 흔드는
네.
흔드는 다른 힘, 다른 실세들이
아, 예,
존재한다라는
예.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과 민정수석과의 관계만 놓고 본다면 이런 그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른 뭔가를 흔드는 힘이 또 있다 이런 그 추정인 건데요.
그렇게 봐야 그렇게 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모든 정부가 다 민정수석에게로 사실은 민정수석실로 다 집중이 되거든요.
네.
그 정보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정황상 지난 작년 한 해 동안에 1년의 총평은 대통령이 직접 보고 들으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별로 대통령 근처에 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겨레 보도도 그런 보도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국정 농단이라는 의혹은 뭐 형식적으로는 검찰에 손을 빌려서 피해 나갔지만
네.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국정 붕괴라는 더
네.
더 험악한 지금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데요.
네네.
대통령이 어쨌든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 않으면
예.
지금 이 위기와 국민적 의혹을 피해 나갈 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그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그러니까 비서들부터가 그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 문고리 뭐 3인방이라는 그 비서관들을 굳이 뭐 비서의 역할을 계속 하게 한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그 보직 상태에서
네.
좀 변형을 지킬 필요가 있다.
네.
뭐 총무비서관이고요.
아, 예, 예.
또뭐
제1부속, 제2부속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예, 예.
조금 멀리 하셔가지고
예, 예.
뭐 비서 역할을 하긴 하되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봐야겠는데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라는 걸 내놨지만 보통 중간 수사 결과가 뭐 최종 수사 결과 직전에 한번 뭐 그 여론 떠보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최종에서 뭐가 또 얼마나 그 보완되고 참가될지 솔직히 좀 의문인데요. 지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 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그 논리적인 어떤 그 필연성과 일관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네.
지금 이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아주 강력하게 바리케이트를 칠 것 같은데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특검을 이제 하지 않으면은 이 국민적 의혹이 잘 들어들지 않을 거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점을 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조금 더 늦게까지 진행이 됐으면 제가 추궁을 더 했을 텐데요.
예.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그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의 정윤회 씨와 3월 24일부터 작년 네.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통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행설 보도 직후에.
네. 그 예, 예. 수사전을 보도 예, 이후에요. 예, 예. 그런데 그 조홍천 비서관은 4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그 정윤회 씨가 문자를 네, 네, 보내왔다고 그러고 또 이재만 비서관이 한번 좀 저 정윤회 씨하고 한번 좀 통화 좀 해보라고
맞아요. 예, 예.
그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당연히 검찰 수사 결과에 그 통화 조회에 그 4월 10일, 11일에 그 통화와 관련된 정윤회 씨와 예. 이재만 씨의 통화가 그 근방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있었겠죠.
그게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4월 3일이 마지막 통화거든요. 정윤회 씨와 이재만 씨가요.
예, 예, 예.
근데 4월 3일에 일주일이나 훨씬 지난 뒤에 그 이재만 비서관이 조홍천 비서관 보고
예.
정윤회 씨 전화를 좀 받으시죠. 예. 이런 얘기 했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예.
무슨 얘기냐면은 적어도 검찰이 조회하지 못한 다른 회선이 있는 거 아닌가.
일명 대포폰 같은 경우 가능성을.
그러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럼 민간인 불법 사찰 때도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가 대포폰 쓴 사실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 예. 해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예, 예.
마지막 통화가 4월 3일이다. 정윤회 씨와 이재만 씨 간의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4월 3일이면
네.
이재만 씨는 적어도 그날이나 그 다음날, 적어도 2, 3일 내에, 조홍천 비서관에게 왜 정윤회 전화를 안 받느냐, 한번 통화를 해보라.
예.
받아봐라.
예, 예.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 건너뛴 4월 10일, 11일이나 얘기가 그렇죠.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4월 10일, 11일에 가까운 날짜에 정윤회 씨와 이재만 비서관의 통화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점에 대한 합리적인 검찰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적어도 검찰의 수사는 미완의 수사고 미진한 예. 수사고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여당 같지만 저도 좀 한 말씀만 섞으면 만약에 국정농단을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려고 작정을 했고 만약에 했다면
네.
자기 명의 핸드폰 갖고 통화를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청와대 뭐 민정비서관 할 때 그냥 청와대에 지급하는 공일출로 시작되는 그 전화 또 제 개인 전화 말고도
예.
뭐 대포폰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네.
네, 뭐 다른 전화도 갖고 있었습니다. 한 3개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어찌 보면 참 그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검찰은 그걸 안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입니다.
어느 회선의 전화들을 얼마만큼 통화 내역 조회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아직 의문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밝혀야 될 건 정말로 많다라고 하는데도 저도 네.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정치적 제도적 수단의 문제인데 이 특검 네. 도입의 가능성 그걸 얼마나 이제 현실화시킬 것인가는 또한 정치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죠.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나의 조선 미술 순례의 저자 서경식입니다. 30년 전 유럽의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서양의 미술 작품들을 만났고 첫 번째 책 나의 서양 미술 순례를 썼습니다. 그 후 항상 우리 작가의 작품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나의 조선 미술 순례를 출간하면서 그 꿈을 조금이나마 이루었습니다. 많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의료통이 기다리고 있죠. 자, 오늘 의료통에서는 지난주 재벌병원에 이어서 이 전문병원의 실태에 대해서 들여다볼 이럴 계획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따 저녁 때 이 정형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국장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